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민들은 25일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날 텍사스 유벨디 시의 록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백악관도 조기를 내걸고 어린이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도대체 우리가 언제 총기 로비에 맞설 것이냐며 왜 우리가 이 같은 학살 속에 살고자 하는지 왜 계속 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허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2012년 어린이 20명 등이 사망한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가 재발했다며 총기 규제를 호소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연설에서 동료 의원이 여러분에게 손 모아 무릎 꿇고 간청한다며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불분명합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매우 작습니다. 총기 찬성자들은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어 총기 규제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5세 이하 어린이 약 110만 명이 올해 가장 심각한 영양실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25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올해 영양실조 위기에 직면한 아프간 어린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했고 100만 명이 조금 못 미쳤던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모하메드 아그 아보마 유니세프 아프간 주재 대표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원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20년 3월 약 1만 6천 명에서 지난해 3월에는 약 1만 8천 명, 올해 3월에는 약 2만 8천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 마하 8.9로 탐지됐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550km로 약 3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북한산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도발 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을 지고 미한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미한 연합 방위체제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이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유시마사 외무대신이 25일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VOA 책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대학교마다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의 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리고요. 대학 주변의 명소마다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념사진 찍는 가운과 학사 모차림의 졸업생 보는 것도 딱 이맘때 미국의 풍경입니다. 어느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누가 어떤 인물이 졸업식 연사로 가서 이런 격려사를 했다더라라는 소식과 함께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의 졸업 소감에 귀 기울이는 때인데요. 오늘은 82살에 대학 졸업장을 받은 메릴랜드 대학 글로벌 캠퍼스의 졸업생 메이빌 씨의 졸업 소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메이빌 씨. 어린이 병원과 군 병원 등 의료 일선과 정부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온 간호사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분야 업무를 하면서 행사 기획에 두각을 보였다는데요. 1990년대 2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준학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서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0대 후반 나이에 다시 경영학사 학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수업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들었답니다. 은퇴는 했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또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학업에도 충실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데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해야 승부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그의 신인조였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해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쫓는데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삶이 무엇을 보여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에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82살 생일날에 대학 졸업장을 받은 메이빌 씨의 흐뭇한 일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한인중앙학원 교장인 이승만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북한 전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 중부 지방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 남도 지역의 비는 5에서 20mm 정도,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는 북부 지역은 40m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목요일 아침 삼전이 영상 3도고요. 해산이 4도, 중각이 9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청진과 평양은 13도, 함흥 신의주 12도, 개성 11도입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15도. 비와 함께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낮더위는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삼전의 낮 최고 영상 10도에 머물겠고요. 해산이 14도, 중강 16도, 청진 19도, 신의주 21도, 평양 22도입니다. 개성은 23도, 함흥과 원산이 24도, 장전 낮 최고 26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더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2m로 역시 앞바다 쪽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만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주중 일본 외교관을 초치해서 쿼드 정상회의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테드라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연임이 확정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전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전협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 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유럽 일각에서는 정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지금 처한 현실을 깨닫는다면 이 분쟁에서 벗어날 외교적인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에도 줄곧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협상팀이 나서더라도 푸틴 대통령을 빼고는 어떤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 개막식 화상연설에서도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러시아군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으로 철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누구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 자유, 독립, 미래를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물을 실은 선박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2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루덴코 차관은 지금 시점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 러시아 금수 조처와 금융거래 차단 등의 이런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조건을 내건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모든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도 요구된다면서 러시아는 모든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상대방이 흑해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의 주장의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흑해에서 선박들이 출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러시아는 기전을 줄곧 오데사,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 도시에 총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 선박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요. 러시아군이 흑해 연안 일대를 봉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선박은 물론이고 외국 선박들도 우크라이나 항구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의 식량 위기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공급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해바라기 유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2천만 톤 이상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소에 적재돼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등 특히 이들 나라의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4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25일 0시부터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도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헝가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죠?
네, 헝가리는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인데요. EU에 대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6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헝가리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헝가리의 법치주의 또 인권 등을 둘러싸고 EU 지도부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헝가리는 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헝가리의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6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소련 국가인 헝가리는 자국의 정유시설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맞춰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입로를 찾는다고 해도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좀 더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중국이 중국 주재 일본 외교관을 초치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24일 밤에 중국 주재 외교관을 불러서 이 쿼드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류징송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시미즈 후미오 주중 일본 대사관 수석 공사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무슨 항의를 했을까요?
네, 중국 외교부는 류징송 국장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공동성명 또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해 일본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문제시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의 항의에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시미즈 후미오 공사는 류 국장에게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국이 주재하는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네,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자국이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항의하는 건 정상적인 외교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당일 밤에 즉각적으로 초치한 건 중국 정부가 그만큼 쿼드의 움직임을 경계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중국군과 러시아군 전투기가 24일 일본 방공식별구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전투기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일본해, 동중국해, 태평양 상공을 장거리 비행했는데요.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중국군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독도, 일본 다케시마 인근을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의 개념은 아니죠?
네, 자국의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서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구역입니다. 통상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카리즈,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자디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출연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한국 공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KF-15K, KF 전투기 16등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요.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이 두 나라가 도발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러시아와 정기적인 합동 공중훈련을 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나라 공군이 일본해,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정례적인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조직해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또 23일에는 일본 북서쪽 또 남서쪽 두 방향에서 해상 군사훈련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겨냥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세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인데요. 연임이 확정됐네요.
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세스 WHO 사무총장이 24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이날 WHO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네, 테드로스 총장의 재선은 이미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죠?
네, WHO 이사회가 지난 1월에 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을 통해서 테드로스 총장을 단독 후보로 내세웠고요. 이번 투표는 회원국들의 사실상 인준투표 성격이었습니다. 이날 투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WHO의 사무총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드로스 총장은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더 WHO를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지난 2017년 처음 WHO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이 테드로스 총장을 얘기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기록들이 있죠.
네, 테드로스 총장은 첫 아프리카 출신 WHO 총장입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에티오피아 보건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AP통신은 또 테드로스 총장은 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WHO 총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테드로스 총장이 왜 에티오피아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까?
네, 테드로스 총장은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테드로스 총장이 WHO 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WHO에 규탄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현재 에티오피아 내전 지역인 북부 티그라이주 출신인데요. 테드로스 총장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편견 없이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우려하는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테드로스 총장은 첫 번째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제일 처음 보고된 이래 이 테드로스 총장의 지도력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WHO는 당시 석 달이 다 돼서야 이 팬데믹을 선언해서 조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중국의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도 갈등의 골이 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실수로 바이러스가 유출됐는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고요. 여기에 WHO도 중국을 거들어서 이 바이러스 추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WHO의 만연한 관료주의 행태, 친중국 성향, 미국의 지원 부담 등을 지적하면서 2020년 7월에 결국은 WHO 탈퇴까지 선언했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는 WHO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까?
네, 지난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에 WHO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WHO의 탈퇴는 통보 후 1년부터 유효한데요. 이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중대 현안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WHO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더 WHO를 이끌게 된 테드로스 총장의 재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드로스 총장은 연임이 확정되자 가슴 벅찬 일이라면서 눈물을 감추고 기뻐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또 자신을 전쟁아이로 묘사하기로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그런 아픔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행운 말을 했습니다.
네. 자, 테드로스 총장이 앞으로 5년간 WHO를 이끌어가면서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요.
네, 아직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부터 저개발국가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백신 공급, 여기에다가 최근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 출현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산 저지까지 테드로스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지난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콩고에 파견됐던 WHO 직원들의 성폭력 의혹처럼 WHO 내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 등 최소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4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물리쳤는데요. 이날 여러 주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 결과 정리해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자동차 여행객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할 거라는 전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소도시 유벨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2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 등 최소한 21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미 언론은 10년 전 발생했던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정황을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총을 쏜 용의자는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고등학생 셀버도어 라모스 군입니다. 라모스 군은 이날 오전 다른 장소에서 할머니를 총으로 쏴 중태에 빠뜨린 후 차를 몰고 롭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경찰의 제지를 뚫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교실을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모스 군은 학교 경찰과 대치하다가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라모스 군이 방탄복에 권총과 AR-15 반자동 소총, 고용량 탄창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범행 동기는 뭔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수사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단 라모스 군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 언론은 라모스 군이 사건 전에 소셜미디어에 총과 탄창 사진 등을 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격범이 18살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충격입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18살이었는데요. 이번 두 사건을 통해 합법적인 총기 구매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FBI가 23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이 총기 난사범 가운데 젊은 연령층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61건의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18살 총격범은 2명이었고요. 19살에서 24살 이하는 14명이었습니다.
네, 18살 청년의 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말고도 부상자도 많다고요.
예, 뭐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당초에 학생 14명과 교사 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데 중상자들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난 곳이 텍사스 어디입니까?
예, 유벨디인데요. 자, 유벨디는 텍사스의 대도시 샌안토니오에서 서쪽으로 약 135km, 그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에서는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국경과 멀지 않은 곳인데요. 총격범을 사살한 법집행 요원도 미 국경 순찰대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 대부분은 중남미계로 이 사건이 발생한 롭 초등학교 재학생도 대부분이 중남미계이고요. 이 전교생이 약 600명 정도 되는데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만 재학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총격의 희생자 연령도 어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은 7세에서 10세로 추정됩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유벨디 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학사 일정도 중단했는데요. 다음 주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애도를 표했네요.
예, 한국과 일본 순방 후 귀국길에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 직후 대국민 연설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 후 총기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매스 슈팅, 즉 대규모 총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왜 우리는 이런 대학살과 함께 살려고 하는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것이냐며 행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은 법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단체 로비에 맞서야 한다며 의회가 합리적인 총기법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의회에서 규제하는 제한을 입법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코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한 후에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기 규제는 그다지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이 총기 규제 입법이 다시 추진될까요?
그런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코네티컷주 출신 크리스 머피 연방 상원의원은 24일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며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자나 정신병력 등 부적격자의 총기 구매를 막는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인데요. 머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로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텍사스주에서 유사한 총격이 또 일어나자 다시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해 총기 거래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보고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주는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소속인 이 에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텍사스 주민들이 희생자들과 유배들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를 지옥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우리는 이러한 총격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며 온 나라가 엄청난 인명피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벨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텍사스에서는 지금까지 총격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예, 지난 5년간 여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2017년엔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곧 총기 관련 행사가 열린다죠?
예, 오늘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미국 최대 총기 옹호단체이자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 연례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에버주 지사와 크루즈 의원 모두 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공화당이 텃밭인 텍사스주는 총기 소지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대형 총격 사건 이후에 열릴 NRA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24일 화요일에 있었던 여러 주의 예비선거 결과 보겠습니다.
예, 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공화당 당내 경선이었죠. 조지아주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가 데이비드 퍼드 전 상원의원을 꺾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73%대 22%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이 경선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전 대통령과 전 부통령의 그 대리전 양상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캠프 주지사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지를 받았고 퍼듀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 결국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등에 입은 캠프 주지사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쿡 정치보고서의 찰리 쿡 설립자는 VOA에 이번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쿡 설립자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두 후보가 백지 상태의 그런 후보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큰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많이 알려진 정치인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많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 공화당의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의 뭐 시험대가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유념할 만한 그런 평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한 이번 주지사, 이 조지아 주지사 경선은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펜스 전 부통령은 작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인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따라서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은 두 후보의 대의전일 뿐 아니라 2020년 대선을 둘러싼 사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생각의 변화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경선 결과도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가 나온 지역이 있죠?
예,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맡았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은 아칸소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 경선에 나섰는데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선거 자금을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침례교 목사 출신 크리스 존슨 후보 와 맞붙게 됩니다.
네. 텍사스 주에서도 경선이 있었네요.
예, 텍사스 주에서는 법무장관 공화당 후보로 텍사스에 산 때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했던 이 부시 가문 출신이 출마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손자 조지 P. 부시 후보가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켄 팩스턴 현 주 법무장관에 완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팩스턴 법무장관은 선거 전에 일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결국 승리하면서 세 번 첫 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은 곧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게 되는데요. 이 연휴 기간에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주말 동안 자동차로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3,9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선미 자동차협회 AAA가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예, 지난 2021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보다 8.3%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여행객 수준의 92%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AAA는 설명했습니다.
네, 메모리얼데이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맞습니다. 자, 메모리얼데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메모리얼데이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메모리얼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올해는 5월 30일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휘발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좀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네요.
예, 로이터통신은 메모리얼데이와 함께 시작하는 이 여름철 여행 시즌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연료 가격 인상을 얼마만큼 용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 휘발유 가격을 추적하는 게스버디의 패트릭 디한 분석가는 미국인들은 높은 휘발유 가격에 아직은 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얼마나 올랐죠?
트리플A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9인데요. 지난 한 해 50%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첫 3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자의 이동 거리는 5.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비싼 유가에도요. 이렇게 미국인들이 자동차 여행길에 오르는 이유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처로 여행을 제한받았던 미국인들이 이제 방역 조처가 풀리면서 자동차 여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휘발유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디한 분석가는 머지않아 유가가 $5를 넘어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10개 주, 워싱턴 DC 등은 이미 휘발유 가격이 $5를 웃돌고 있고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아니, 휘발유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겁니까?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차가 단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자, 게다가 석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하고 또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유량도 줄었다고요?
예,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재고는 7주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2억 2천만 배럴까지 떨어져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석유 수출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정유 가동률도 떨어진다면 소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하지만 1914년 봉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잔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회 그리고 감리교단 등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15년 한인중앙학원에서 독립한 이승만은 한인들의 의연금을 바탕으로 한인여학원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대한인 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를 움직여 예산의 대부분을 한인여학원 설립에 이용했습니다. 이승만의 한인여학원이 팽창하는 가운데 한인중앙학원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교 총회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던 한인중앙학원은 1918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한인중앙학원은 존속기간 학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국국가보훈처 윤종문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학교의 학제는 1906년부터 11년까지 4년, 1912년부터 14년까지 6년제, 1916년 이후부터는 8년제로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인중앙학원이 한인사회에서 가지는 비중과 한인학생들의 등교율이 높아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재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학교 재정은 감리교단과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 지원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 한인들의 개인적 후원금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학비가 1년에 $60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학교는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와이 한인들의 의연금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건물 보수 및 수리,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건물을 확장해야 할 경우 한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인중앙학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어 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언어 교육은 영어와 구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는 하와이, 나아가 미국이란 생활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였지만 구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1세대들은 향후 독립운동과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시간을 국어 교육에 할애했으며 학생들은 영어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어 교육에 이어 학생들은 특이하게 상무 교육도 받았다고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상무 교육이 강조된 것은 분명 특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국망이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공약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무 정신을 기르고 상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는 1909년부터 연무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무예훈련을 강조했으며 1910년 한국이 강제병합당하자 이제라도 독립을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인중앙학원의 상무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학원의 학생들은 미국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과 병식체조를 교육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인중앙학원 학생들은 무교육과 상무교육을 통해서 독립 의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인기숙학교와 중앙학원 출신들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남다른 경력을 밟았습니다. 졸업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학이나 본토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학교 졸업생 한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 1차 대전 승병국들의 해장이었던 파리 강화에 참석했으며 하와이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에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자 개최된 해외 한족대회에 몸담았습니다. 한시대의 부인 박용숙도 기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박용숙은 미주한인 여성단체였던 신한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합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두 남녀 학생이 결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기숙학교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냅니다. 바로 황진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졸업 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재필과 함께 필라델피아에게 손전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활동합니다. 해방 이후 그는 그 유명한 용운영 비서로 활동합니다. 이 외에도 차균상, 이석진 등이 흥사단, 중앙인증동맹단 단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한인기숙학교, 한인중앙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한인 이민의 목적으로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6년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하와이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중앙학원 교원들은 미국인도 인정할 정도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별도의 초등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종문 박사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승만이 교장을 맡은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77회 2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대한부인 국제회, 신한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들, 여성단체와 독립운동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Yes, thank you. So, I heard that you nailed it.
Thanks to you and our team.
No, I've got to hand it to you. You made it happen. You led the project. Kudos to you.
자, 대화에서 제가 어떤 일을 잘 해냈다는 소식을 들은 존이 You nailed i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Good job! 잘했어요! 이런 표현이죠. 당신이 해냈어요! You made it! 모두 비슷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잘했다. I got to hand it to you. I have to hand it to you. 이 표현도 대화에서 나왔죠. Hand, H-A-N-D, 명사로 쓰이면 손, 동사로 쓰이면 건네주다라는 뜻인데요. Hand it to you, 당신에게 건네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냈을 때 할 수 있는 칭찬이 되겠습니다. 또 kudos to you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kudos, K-U-D-O-S, kudos는 칭찬, 명성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특정한 성취나 위치에 따르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잘했어요 칭찬하는 여러 가지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job. Great job. Well done. You did very well. You nailed it. Kudos to you. That was impressive. You deserve the praise. The one who earned it is you. You deserve it. You earned it.
You earned it. 여기서 earn, E-A-R-N, 받다, 얻다 이런 뜻이죠. You earned it. 당신은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방금 들으신 표현 가운데 that was impressive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impressive, I-M-P-R-E-S-S-I-V-E, 인상적인이란 말이죠. good job, that was impressive. you did such an impressive job. 정말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동료나 친구, 부하 직원이나 자녀에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yourself a pat on the back. Be proud of yourself.
먼저, give yourself a pat on the back. 당신의 등을 두드려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등을 두드려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내 자신을 칭찬해줘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be proud of yourself,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세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수고했어요라는 말은 keep up the good work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계속 그렇게 잘해주세요. 계속 수고해주세요. 이런 표현은 keep it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job. Great job. Well done. You did very well. You nailed it. Kudos to you. That was impressive. You deserve the praise. The one who earned it is you. You deserve it. You earned it. Give yourself a pat on the back. Be proud of yourself. Keep up the good work. Keep it up.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